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죄에 따른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이드베르크 캐레키즘에 저희들이 52개 주에 맞추어서 한 주에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뭐냐 하면은, 문제 3번에서 5번까지인데, 오늘은 3번과 4번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sin이다 그랬죠. sin과 its misery, 죄와 그 비참함을 아는 지식, 그걸 아는 것. Second은 거기서 건짐을 받아 salvation from sin and misery.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아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것.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다 그랬죠. 그래서 three S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그 세 가지 지식은 일자 무식군이었든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든지 요 세 가지 지식은 구원받는 데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저희들이, 복음의 이 요소인 이 세 가지가 기본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두 번째 주일에서 다루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죄와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와 그 비참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How?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3번의 질문입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었는가? 죄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이죠. 죄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었는가? 했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으로부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저희들이 찾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렇게 써놨네, 그죠? 율법의 기능, function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네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로마서가 그 기본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사인포스트가 되어서, 게시판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이제 두 번째 율법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냐 했더니 예수님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율법이.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은 율법은 이제 세 번째 역할이 뭡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는가를 또 제시해주는, 영적 도덕적 법으로서의 또 자리가 있어요. 그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벗어날까 할 때는 예수님을 초점을 두게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할 때 또 그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세 가지 기능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다 했으니까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다 이거죠. 상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common sense라는 이 상식은 참으로 애매모호한 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상식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지만은 따라가지 않아야 될 상식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반대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관습,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소개를 받아서 유튜브에서 여러 개를 보았을 때 그 목사님이 구원식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뽕짝 가수들의 그 가사나 곡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이제 가사만 그리스도교 혹은 성경 말씀으로 바꾸고 곡은 뽕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주로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의 그 전통 관념으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구의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처음에 19세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야소 예수를 한자로 해서 야소래. 야소교라. 즉 이방 종교 서학입니다. 동학이 아니고 서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바지 저고를 입고 받아들였지만은 선교사들 모습처럼 양복으로 바뀐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음악 하면은 서양 음악이 클래시컬한 그게 머릿속에 그게 진짜 음악이라고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꽹가리를 치고 뭐 통소를 부르고 뭐 생황을 하고 하는 그런 음악이 나오면 이거는 찬송가에 맞지 않는 음악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다윗왕이 아삽이나 여두드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음악을 많이 만들고 작곡과 작사를 하셨는데 서양 음악하고 갖다 대면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양음이나 한국 고전 음악하고 맞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눈의 상수 때부터 시작된 고전 음악이라는 서양의 그 웨스턴 클래시컬 뮤직이라는 젠더 이 자체만 생각하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것만이 찬송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그 뽕짝 노래 하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느낀 게 물론 그 슬러하고 재즈나 블루즈 같은 것은 그 리듬 자체가 사람의 정신을 흔들어 버리는 언스테이블하게 하는 그야말로 참 위험한 마귀가 아니라 악한 영이 써먹을 수 있는 위험한 도구들이지만은 많은 한국의 그 고전 음악이든지 뽕짝이든지 그러한 것은 사람의 정신을 흐르뜨리는 그러한 그 엇박자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사가 중요한 것이 첫째고 리듬이 두 번째인데 저분이 저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귀에 익숙한 곡조를 넣어서 가사를 성경 가사로 싹 바꾸니까 사람들이 싹 기석에 들어가고 흥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21세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친 목자들이 서양 음악을 정상이라고 단정을 하고 시작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도 서양 음악을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예,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이것만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위험하구나. 이게 깨어진다면은 꽁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왕이 춤추는 것 같은 그 풍경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으로 간다면은 이건 전달의 수단으로 문제가 없구나를 깨닫고 개안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할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신학자들, 즉 리버럴 시올로지언들은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예수님이 직접 한 거 레드 레터처럼 돼. 그거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물론 장이나 절인 것은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장이나 절이 없었습니다. 챕터라이제이션, 벌스라이제이션 없었어요. 네. 그것은 사람이 외우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나눈 거지만은 창세기 제일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 자체에 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내가 이 한 이 말에 누가 더하거나 빼서 안 된다. 더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저주를 플레이, 이 전염병을 내가 이 사람이 더할 거고 빼면은 이 사람은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빠질 거다. 그 진리를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우리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면은 성경 전체가 첫 번째입니다. 시대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에 적용해야 될 상식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상식이 있다. 그러니 전통 개념으로 서양 음악에 젖은 우리가 뽕짝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고는 곡하고는 안 맞아 한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이거지요. 예. 그때는 우리가 다 히브리 말을 이해하고 그릭 말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처럼 일자 무식군들 앉아있고 사제계급 이렇게 자기들끼리 라틴 말로 떠드는 거. 지금도 베티칸 시리 가면 자기들끼리 떠드는 겁니다. 이탈리 말도 쓰지 않아요. 또 베티칸 시리 있는 사람 대부분 이탈리안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모여가 자기들 라틴 말로 떠들고 있어요. 왜? 자기들만이 교회지. 레어리 일반 교인들은 교회 세금 바치고 둘러리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각 민족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나중에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때는 상식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 고유의 음악이 정신을 흐트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비트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예술들은 성령께서 탤런트를 주셔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예술의 그 탤런트 자체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상식으로 결정할 게 있고 상식이 적용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백지장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이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원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한국의 뽕짝 각 복조에서 가사가 바뀌었을 때는 원리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서양 음악에 젖어있는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번 여기서 계명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성경 전체가 진리로 하나님의 명령이 즉 하나님의 뜻이 나왔으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기도 하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언약의 책이기도 하고 열 가지 말씀 즉 Ten Commandments 십계명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몰랐다고 적은 겁니다. 2번, 이 법은 사람의 의지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왜 의지가 관계되냐면 의지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감정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교회법도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지를 판단을 안 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의지가 움직여서 will power로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란 모습을 밝혀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라고 주신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요. 마음에 가득하면 그게 입으로 나온다. 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행동의 하나입니다. 얼굴 표정도 손짓도 몸짓 발짓도 행동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 사운드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죄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건 사람의 의지와 관계된 도덕법이다. 사람만이 하나님이 moral agent,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중개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행동에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즉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전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라 하지 마라는 도덕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중간에 있는 즉 공원이죠. 패러다이스 나훈이라는 게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공원 파크입니다. 혹은 가든 정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정원의 중간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먹지 말아라. 의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런 의지를 가지지 말아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도덕적인 명령이지요. 그 명령을 주신 후에 또 두 번째로 하신 게 뭡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쉬셨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본으로 너희들이 이 날에 쉬어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도덕적인 명령이 이미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혼동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야기했죠. 나중에 우리 이 요리문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겁니다. will of you, your will, 너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게 자기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면 내 will을 빼면 뭐가 남아? 거기에 채우는 게 will of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죠.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will, 내 생각, 고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제일 힘든 부분이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뭐라 생각합니까? 내 will이죠. 내 생각, 내 고집이죠. 이 두 will 파워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에 순종해라, 사랑해라 할 때 순종이라는 게 내 위를 남편 뜻에다가 내가 복종한다는 게 이게 자기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닌 이상은 노예도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명령의 순종의 시작이 있으면은 그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3번.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한마디로 딱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영어 표현은 very good입니다. 그건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인 거예요. 버크도. Good. Very. 대단히 좋았다. 왜? 완성이 됐으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Good. Good. Good 하다가 여섯째 날 다 끝내고 일곱째 날에는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기분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Very good이다. 도덕적인 value,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담과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네이처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먹었으니까 무엇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법을 어겨서 그 양심이 willpower가 만들어내는 이 영혼의 제일 중심의 기능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리벨 딱 반역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하고 만든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이 법이야. 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돼. 하자. 법을 보자. 너가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지? 너 먹었어? 그러면은 법에 따라 센텐스는 죽음이야. 나는 그것을 컬스라고 해.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너는 컬스를 받았어. 그 페널티가 죄의 값이 뭐냐 했더니 죽음이었다는 거지. 그럼 영혼은 어떻게 죽습니까? 했더니 컬스를 받아서 크라프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크라프트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커넥션, 관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가 살았으나 죽었다. 제가 왜 젊은 남녀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가정도 환경도 좋고 뭐 직장도 좋고 하지만은 스피리추얼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성장 냄새가 나는 사람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딸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냐. 어째 시체하고 결혼할 거냐 말이죠.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그 생각을 못하는데 저 사람 다 좋은데 그냥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영적으로 죽은데 어떻게 신앙이 없는데 좋은 게 있단 말이냐. 하나님과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컬스를 받아서 페널티를 받고 보니까 그게 크라트였다. 타락, 부패였다. 저주를 받아서 영혼이 타락, 부패하였고 그 결과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같이 있는 이것이 삶 아닙니까? 그리고 삶이 있는 몸이 움직이는 그 모든 환경, 이 두 가지는 비참해졌다. 삶과 환경이 비참해졌다. 창세기 3장 17절과 로마서 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저주를 받았더니 땅이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창조론에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게 했을 때, 엉겅퀴와 가시, 이 잡풀들은 위드는 없었다 이겁니다. 저주를 받고 나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본성이타락한게창조에도없었듯이여기도저주의결과로사람의영혼이타락하여서이제는비참한생활이활짝열렸더라17절에땅도그비참한환경을만들어냈더라공기도이제그렇게됐지요근데이공기가결정적으로그렇게된건언제입니까노아홍수후에더위와추위가봄여름가을겨울이확실히만들어지는물상상화가나왔습니다그전까지는요아담과그의아내가옷이필요없이아주쾌적한환경으로살았다이겁니다밖에서집이필요없고아무것도없이자더라도감기가있을수도없고공기가안좋다는표현도필요없습니다왜필요자체가필요없었으니까새벽에안개로서모든것을적셔서문제가없었다네그러니노아홍수때사람들이비가온다는것을이해를못한거죠왜자기경험을안해봤으니까어떻게믿겠습니까이렇게해서사람의영혼이죽은영혼이살아가는것이죄속의비참한삶이고그영혼이사는몸뚱아리옆에있는모든보이는것보이지않는환경도비참함이었다죄와비참함을확실히하나님의말씀이오늘도우리에게알려주고있습니다이페이지네번째문제그렇습니다그러면하나님이계명이우리를죄와비참함이이렇다는것을밝혀줬다면하나님계명은우리에게뭐를하라고했는지한번봅시다나가지 10가지말씀은두가지로나옵니다무엇을하라가있고하지마라가있어요근데여기는무엇을하라는것이나와있으니까한번봅시다무엇을요구하시나요답그리스도께서마태복음22장37절에서40절의그계명을요약해서가르치십니다내마음을다하고목숨도다하고뜻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이것이크고첫째되는계명이나와둘째는그처럼내이웃을내몸과같이사랑하라여러분내이웃을내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뜻을다하여사랑하라는말이되어있습니까그게안되죠여러분이웃을마음과뜻과목숨다하여사랑하면어떻게됩니까그럼이웃이나의하나님이됩니다 그러나사랑하라는것은라이크와즈똑같기때문에몸처럼사랑하라정도가다른거죠그 extent 가 intensity 가다릅니다 quality 도다릅니다내몸처럼사랑하니까너몸이죽어야될정도되면은이것을위해서죽을수도있다는거죠가족을위해서도죽을수도있다그러나마음과뜻과성품을다해서바치는사랑은아닙니다그건그렇게한순간에는그아내나남편이너의하나님이되는우상숭배죄가되었습니다저희들이그걸구별을합시다자마태복음22장은읽었고신명기6장5절과레위기19장18절입니다이게예수님의요약을거기서가져오신거죠이이웃사랑이원수사랑입니다예이웃사랑이맨마지막이원수사랑이니까예수님이하신게그거였죠그래서계명이우리에게밝혀준것은사랑입니다사랑하라우리가알다시피사랑은의지의표현이지감정만이절대로아니지요예우리보고좋아라말을하지않은것은우리의약함을아시기때문이죠우리의약함은감정을조절을못합니다예좋아한다싫어한다는것은감정의표현이기때문에감정을일으키라고우리에게명령을절대로하지않습니다그건불가능합니다그러나미워한다사랑한다하는이의지가표현되는것에서는우리에게명령을주셔서도덕적인중개인으로서책임을지게합니다우리가이것을어기면은책임을지게합니다 Moral Responsibility 가있습니다그러나좋아해라싫어해라이거는할수없는부분이니까예그것은두지않았죠자계명에서우리에게무엇을요구하시는지이제알았습니다아사랑하라구나 하나님은이렇게사랑하고이웃은이렇게사랑하라분명히밝혀놨습니다그래서거기에비춰보니까우리가죄와비참함을가지고있구나를뼈저리게깨닫게되더라이랬습니다그래서개혁교회가이것을토대로종교개혁을시작할때에이말씀에비추어서우리의삶이어디서잘못되었는지를밝혀내는일을했습니다십계명의첫번째계명은마음과뜻과영혼과목숨을다하여하나님을사랑하라는그네가지예배자의모습인데거기서어디실패했느냐를가르쳐주고십계명의오계명에서십계명까지여섯개는내이웃을내몸처럼사랑하라를어디서부터너희들이잘못되는지보여주는게제일먼저가낳아주신부모님에대해서너가순종하고사랑하는공경을했느냐안어가그거죠안어가사랑하고순종이야기하니까했느냐그게이제사랑관계에서는결혼한사람에게는아내가남편에게한것이되지요그다음에하나님의교회에서는하나님의양떼들이하나님의말씀을전하는사람에대해서연결이됩니다그리고사회에가서는하나님이주신그 public servant 공복에대한그시민들의자세이기도합니다이렇게연결이됩니다그런데우리가그걸형제사이에나이많은사람에게어린동생들이해야된다그것은절대로아닙니다같은학년에도적용할수가없습니다그런의미는하나님이주신적이없습니다그러니혼돈을하지말기바랍니다자1번하나님께서는약속말씀언약으로우리를자녀로삼으셨다따라서일반적으로왕이백성에게명령하는순종하라이걸넘어가지고하나님을사랑하라는그의무지요듀리의무를명령으로주셨습니다그냥디스크립션서술한게아니고프리스크립션명령입니다이거는이건권면하는것도충고도아닙니다어드바이스준것도아니고옵셔널그레커멘데이션도아니고명령입니다 covenantal command 명령입니다사랑하라는건명령입니다아내가남편에게자식이부모에게이명령에따라서순종뿐아니고사랑하라는명령이주어졌습니다따라서순종을하면은사랑한다는뜻입니다그럼순종을안하면은사랑하지않는다는뜻입니다그러면순종하는데사랑하지않을수있는가그러면하나님은그순종은가짜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사랑하면서순종하지않느냐그러면그사랑은가짜입니다이순종과사랑은같이갈수밖에없습니다왜마음을보시는하나님은너마음속에사랑하는마음이있는지를봅니다어떤사람은두려워서순종하거든그건참된사랑이아닙니다그래서순종이사랑의바탕이되어야만참된순종이되고또순종이있어야만참된사랑이지순종이빠진사랑은감정밖에없더라그남녀사이가좋을때뭐사랑한다는건새빨간거짓말이다왜그감정이빠지고나서서로어르렁거리고부딪히면은그순종은뭐없는거지요부부사이그럼그사랑은의미가없는감정뿐인바람과같은거다그래서순종이없이사랑한다할때는자신도속이고하나님도속인거다그러나하나님사랑은이웃사랑과다르게자신의모든것을다하여서사랑하라는명령이다이사랑하라는명령은사람끼리줄수가없는거지요하나님에게서내려옵니다자녀들에게도인간사회에서도성령께서너나라공자에게주셨던게뭐였느냐부모를사랑하라근데그게 인간의 죄성하고 섞였기 때문에 잘못된 섞여 있는 사랑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틀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빌렸을 수는 있어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웃이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 가운데 geographically 지정적으로 우리와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나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만드셨듯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을 하라. 왜? 내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 이웃 사랑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열두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고 내 동생들이다 하고 대신 죽어주셨다. 이웃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했으니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냐? 천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장차 너희 동생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 저희들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이 올 때는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지요. 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 생활에서 순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3번, 이웃을 사랑을 않는다면은 이거는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쉽게 할수 있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는 너 옆에 있는 이웃에게 너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으로 해줄 수 없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짓말이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성령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이웃이면 바로 멤버들 아닙니까? 너희들 이거 너처럼 안 챙겨주면은 넌 그러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이거지. 로마서 13장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자기의 몸을 영혼을 챙기듯이 한다면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은 예. 두 번째, 이웃을 너 몸을 챙기듯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맞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을 않는다면 진정으로 자신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고 사람들이 너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때는 자기 희생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할 때, 나를 레퍼런스로 쓰란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때, 내가 저 사람이 잘했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했을까 하면은, 아, 저 사람 지금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저 사람 식사하게 하고, 추우면 내가 무엇을 입고 할 듯이 저 사람 추우면은 내가 그 사람 입혀주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자리에 빠졌으면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내가 위로하고 이걸 내가 원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위로를 해주고, 그때 너가 너에게 하듯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뜻입니다. 너가 너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해줘라 할 때는 그 이웃의 신발을 신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래, 너가 너에게 그렇게 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지 너를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 그래야만 이웃을 할수 있어. 그 뜻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웃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원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에 그 입장으로 너 몸을 챙기듯이 이것을 사랑하라 할 때는, 아,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챙긴다고 하다가 이웃이 나의 하나님처럼 올라가 버릴 수가 있겠구나. 환경주의자들은 이웃이 아니라 무생물, 생물, 동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올려버리는 엄청난 가치를 혼란시키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을희생시키고동물과생물을챙기겠다고하는이말도안되는그러한일들을하기도하면서가치를거기다더부여하는하나님의모습을닮은영혼가진사람을무시해버리고오히려도구로써버리고도룡용이나무슨조그만벌레를더중요하게하는말도안되는일을벌이는게그런일이나오는거지요그건이웃사랑을잘못생각한겁니다그벌레를사랑하는걸잘못생각한겁니다하나님사랑을제대로이해를못하면은그렇게보이는거죠그러니그리스도인들이환경주의자의제일앞장을서야됩니다하나님이세상을챙기듯이오시게될때그중심에는사람이있지그말못하는생물이나짐승이첫번째가아닙니다예그걸저희도알아야되겠죠하나님보다도내자신이나이웃을사랑하거나하나님과똑같은가치를두는것은잘못된사랑이다이렇게해서계명을통해서우리가무엇이죄인지어떻게하면그게비참한삶인지를깨닫게됩니다여러분질문이나할이야기있습니까다같이기도하겠습니다귀하신주님오늘도하나님의계명이우리의영혼에새겨진것을보았습니다이러한일들을통하여아버지의뜻이우리의삶에서도잘드러나고저희들이즐겁게따라갈수있도록성령께서우리의영혼에함께하시고우리의언행심사를이끌어주십시오예수님이름으로감사기도합니다아멘